예, 오늘은 이왕로 목사님을 모시고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라는 이런 책, 이 책이 440쪽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목사님께서 이제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보다 3년 더 먼저 연세대학교 이제 기계공학과 다니시고 졸업하시고 미국의 여러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미국에서 여러 독립교회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코스트 바이블 베프티스트 칼리지 이쪽에서 교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 안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가 사본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신학교에서 사본학 이런 거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이제 세미나도 하시는데 오늘 사본학과 또 거기와 관련된 킹제임스 성경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예, 날씨가 좀 춥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정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본학에 대해서 사본에 대해서 말씀 성경 말씀의 그 사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축자 영감 그리고 섭리 보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실제적인 예들을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다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시간이 허락된 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15년 이상 동안 또 잘 들으셨고 또 스스로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소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내용은 또 신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쳐지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인가에서도 또 제가 다루는 매 학기마다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한 7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는 하지 않고 몇 가지 발췌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이슈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의 축자 영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이제 보전, 지난 3500년 구약의 경우, 그 다음에 신약의 경우 20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켜오셨는지 또 보존케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도 하셨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특별히 보존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킹제임스 이슈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또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신정통주의라는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축자영감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근본주의 계통,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죠. 침례교회 그리고 복음주의에서는 1차적으로 축자영감을 믿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상당수의 복음주의 계통에 있는 분들, 교회들, 신학교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일부 독립침략의 사람들은 섭리 보존을 잘 믿지를 않고 거의 믿지를 않고 또 모르고도 계세요. 그리고 또 섭리 보존을 믿긴 하지만 이제 엉뚱한 사본을 믿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구약의 사본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특별히 예를 들면 NIV라든지 New American Standard 우리 개혁을 포함해서 훌륭하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거기 다른 부분 킹제임스 성경하고 흠정역하고 이제 다른 성경들하고 다른 점들은 구약의 경우 대다수가 이제 70인역에서 문제가 시작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본상의 문제가 없다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 신약의 경우는 이제 역시 이제 사본상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요. 혹은 우리 성경하고 흠정역하고 개혁성경 혹은 개정개혁 등 여러 가지 한 20가지 한글 성경의 어떤 차이점은 뭐냐? 이 사본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90%는 빠져 있어요. 그 다음 10% 정도는 이제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런 차이가, 구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로 이제 70인역 에서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신약의 경우 역시 사본상의 문제. 그 사본상의 문제가 없어도 또 다르게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영감과 무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1611년,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상당수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난외주, marginal note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서두에 독자 서문이라고 긴 것이 또 나와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안 나오지만, 이제 오래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어떤 그 오류가 없다, 혹은 있다 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과연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알려진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든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우리말이든 간에 나라마다 그 언어가 있고 그 언어의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말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어도 물론이에요. I like apples. 이렇게 나는 사과들을 좋아한다. 우리말로도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때 I 혹은 나 이런 주어가 필요하지만, 그리스 말의 히브리 말 이런 말에는 주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이제 유럽어, 예를 들면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스페니쉬어도 이 주어가 필요 없이 그냥 동사 속에 어미 변화를 통해서 1인칭이다, 2인칭이다, 뭐, 이제, 3인칭의 경우 남성이다, 여성,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복수단수,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넣을 때가 있어요. 대명사를. 그건 왜 그러냐? 강조할 때 이제 그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는, 말한다, 레고, 이렇게 말하지만, 에고, 레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나라는 에고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기주의자다, 에고이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그 1인칭 주어가 있으면 그건 뭘 말하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 주어가 없어도, 대명사 없어도 이제 문장이 성립이 되고 의사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라, 이 그리스어 뭐 히브리어에는 그런 주어 없이도 되는데 이쪽 그 영어로 옮겨질 때 그런 것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문장으로 볼 때 그리스어나 혹은 히브리어에 뭐 구약과 신약 이런 데서 그 주어가 나오면 그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I like apples 이렇게 할 때 I에다 밑줄을 그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이 그리스 말에는 없지만 그 밑줄을 금으로 해서 밑줄을 침으로 인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그 이런 표현을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어는 영어에서 우리말 등에 다 이 주어가 필요하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오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100% 어떻게 보면 전달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족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글쎄요. 반대로 영어나 한국어의 강점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0% 옮긴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으로서 오류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흔히 많은 그 학자들이 말하는 또 킹제임스를 반대하는 분들이 말할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숫자가 100개, 200개, 400개, 1500까지도 최소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TR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TR이라는 것은 킹잼스를 번역하게 된 저본이란 말입니다. 그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영어 킹잼스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좋은 학교지만, 좋은 독립침례교, 지금도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것을 제가 접하게 됐을 때 하나씩 하나씩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류가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설령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또 유명한 대학원에 교수를 할지라도 이제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고 소촌되셨지만 장두만 박사라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고려대 나오시고 또 미국에 가서 성서 침례 신학 대학에서도 일단 학위를 하시고 달라스에 가서 THD를 하셨습니다. 실력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오류라고 했는데 사실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그럼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611년도에 그 성경이 번역이 됐을 때는 지리적인 역사적인 그런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번역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킹잼스를 반대하는 분들, 킹잼스에 오류가 있다는 분들의 주장이란 겁니다. 그러나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지리적인 발견, 역사적인 정보, 고고학적인 정보들이 나타나면서 보니까 아, 이건 누가 봐도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없으면 이제 그 참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진짜 그 1611년 판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흔히 있지만 그 전에 나온 성경들이 1980년대만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았었어요. 그래 지금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5,800개 이상 되는 그 사본에 대한 모든 사진과 소재지와 그 설명이 인터넷상에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분이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무슨 말씀하는지 뭐가 잘못된지도 성도들도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80년도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박사 소지자도 킹잼스의 한 부분을 보고 오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으로 틀리셨다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 킹잼스나 TR과 관련된 그 사본과 그 역본이 성경 말씀이 혹시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우선 개역이든 또 어떤 성경이든 상당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그 개역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개역성경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한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제1장에 사도행전은 누가 쓰셨습니까? 누가가 쓰셨어요. 근데 1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분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두 번째 글이다 이렇게 잠깐 보시면 여기에 화면에 오 데오빌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보고서가 무슨 책입니까? 예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생애와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사실 여기에서 흠정역과 개역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2절 보시면 흠정역의 경우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누가 의사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흠정역에 그렇게 표현된 반면에 여기에 보면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하면서 괄호로 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들이 믿는 이것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라고 믿는 그 사본상에는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괄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결론은 바로 쉽게 나오는 겁니다. 흠정역이 맞습니까? 개혁이 맞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분명히 내가 그 전에 기록한 그 책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해서 승천할 때까지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개혁에는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개혁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본에 개혁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사본을 보고 번역을 했는데 그 사본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뭐 이쪽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도 괄호를 쳐놔야지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지금 제가 그 그리스어 사본을 해놨는데 빠져있어요. 한쪽에 빠져있다. 아, 이게 잘못되어있네. 죄송합니다. 이게 스위치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흠정역에는 그것이 있지만 이제 이 개혁에는 빠진 것은 사실 그 번역상의 문제라기보다 사본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우리 어떤 학식이나 우리 어떤 전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신 것을 존재하시는 분이요. 또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믿음은 적어도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셨고 이제 생활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매일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생활의 믿음.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교리적인 믿음이 있어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 자, 그래서 이 사본에 관한 문제, 성경 번역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가정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사업에 관한 것, 뭐 정치에 관한 것, 과학에 관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과학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또 이것을 우리가 풀어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 이 접근 방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물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무슨 종교의 경전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게 전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영감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의 축자 영감이라든지 보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원본에 오류가 전혀 없이 기록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가짐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신학적인 거든 내 생활의 문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주제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도 첫째로 성경 원본의 총체적인 축자 영감과 무오 혹은 무결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교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의 원본에 적용해왔어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의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그 비난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본이나 혹은 번역 성경이 오류가 있다 없다는 건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고, 우선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본, 지금 존재하진 않지만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께서 쓰신 말씀, 그 처음에 써졌던 그 말씀에 적용되었습니다. 축제한 가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기자들에게, 그 기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서 1장에 나오는 말,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단어 하나,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단어 하나, every word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영감을 주셨고, 그 사람은 움직이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님의 감독하에 전혀 오류가 없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소스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든지, 사도들이 직접 하셨다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그런 자료들도 포함시켰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표현이 여기에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보면, 같은 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은,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소생들이다. 그냥 무심코 한 말 같지만 그 표현은 역시 이교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우리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너를 거기에 크레타 섬에 남겨둔 것은 이제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사람들이 무질서하다, 이기적이다 하면서 그 당시 시인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에 대해서 평가한 그 표현이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세속적인 표현이죠. 속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여기에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에 포함시키셨다는 말씀이고, 심지어 사단의 말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과실을 먹지 말,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셨더냐, 이렇게 희한한 말로 접근을 하는데, 누구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죠. 마귀 사단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66권의 말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포함시키기 원하시는 그 모든 표현들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원본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단어 하나,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여기에 1.1획이란 말까지, 그러니까 알파벳에 해당되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교리, 뭐 구원의 교리라든지 우리 성화의 교리, 뭐 그 외에도 역사, 지리, 과학, 숫자 면에서도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하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당신이 연봉을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은 대략 얘기할 수 있죠. 아, 내가 연봉 뭐 10만 불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할 때는 어떻게 정확하게 몇 달러 몇 센트까지, 그러니까 뭐 원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숫자를 말할 때 몇 명이 죽었다, 뭐 2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19,999명이 아니고 2만 1명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대략적인 숫자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살 때는 정확한 그 숫자까지도 다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966년 후에는 신학계에서 무오성과 무결성을 이제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했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뭐 이게 좀 약간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그 조직 신학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오라는 거는 말 자체로 오류가 없다. 무결이라는 것은 infallibility라는 건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조차가 없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이 무오라는 말 표현할 때는 성경의 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infallibility는 무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 직접 말씀하실 때 특별히 그것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규례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런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과학, 지리, 뭐 역사, 고고학,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 다양한 주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짓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무오라는 뜻은 사단이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야 할 때, 예를 들면 사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 자체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권위를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것도 내 말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도 66권의 말씀에 이제 포함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제 그 무오를 말할 때 이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원본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원본이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연히 존재했었죠. 그리고 지금 사본과 역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원본이 조졌을 때 그 말씀들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거예요. 무작정 어느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이냐?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영감과 축자 영감과 또 오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66권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원본을 우리가 특별히 얘기할 때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보시고 오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 오셨을 때 그분은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분은 한 번도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셨어요. 유혹은 받으셨어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분은 완전한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는 1.1에게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셨고 부활로서 그것을 당당하게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악한 말을 하셨으면 그분은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다. 그러나 그렇게 물론 안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술을 권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박국 2장 15절에서 이웃에게 술을, 자신이 술을 마신 것뿐만 아니라 잠언 등에서요, 만약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술 만들어서 주실 거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신약도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오류가 없음을 하셨고 every word,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단어, 말로서, 말씀으로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을 세수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70인역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70인역이라는 구약의 여기 헬라어 성경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역시 세수로 구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더딤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여기에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대언자들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서 나에 관하여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고난과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타나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토라라는 것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네빔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대언자들, 그리고 케투빔이라는 것이 성문서 혹은 나머지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예, 역대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9권이지만 그 사람들은 24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서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을, 구약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로 모세가 이런 말 했는데 그거 틀렸어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 의미로 확장 설명해 주셨고 그 유대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지만 그 말씀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같은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가랴의 피, 이 피를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책, 그러니까 역대 상하가 한 권으로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사가랴라는 그 사람의 그 죄 없는 사람이 이 왕에 의해서 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유대인의 마지막 성경인 여기에 역대 상하까지 다 아우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과 그 다음에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미 벌써 얘기한 것들 있지 그거 다 기억나게 하시겠다. 이게 사복음서. 그 다음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현재형이에요. 그것이 서신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장래 일들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신약도 세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거는 그냥 뭐 괜히 들은 게 아니라 친히 들은 거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성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특별히 세 사람만 들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아니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친히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더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육성으로 자기들의 귀에 들리신 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시면서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더 확실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그 다음에 같은 그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인정하시면서 추천하면서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른 성경이라는 말이 이제 그라페라는 말씀인데 scriptures 이렇게 holy scripture 이런 표현인데 그것이 신약에 51회가 나오고 모두 구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베드로께서 자신이 직접 들은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여기 지금 내가 베드로 후서를 쓰는데 이것이 더 기록된 말씀으로 더 확실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들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따라서 이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원본 말씀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베드로가 인정하시고 바울이 인정하시고 모든 사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원본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게 인정이 됐고 신약이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섭리보존이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도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시편, 12편 등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해주셨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구약에서 레위 제사장, 신약은 교회와 신약교회와 성도들과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다. 심지어 중세 때는 그 사본을 만들 때, 필사본을 만들 때 이 천주교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구원과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인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입니다. 전 세계 거의 반에 해당되는 것을 중국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사용하시고 참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어들은 뭐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섭리 보전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 뭐 무슨 학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 뭐 여기 인천에는 사랑 침략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의 여덟 가지 상. 그래서 심지어 이 장로교를 세우신 누굽니까? 이 켈빈도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여기에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책에 보면 75페이지, 1원, 76페이지, 87, 88 등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권에서만 82회가 보존이란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이 창조물에 대한 보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교회를 보존한다, 혹은 성도들을 보존한다는 말씀이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 최초로 나온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The Lord has been pleased to preserve his truth. 자신의 진리를 보존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셨다. 그렇게 해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표현들은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프리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에서 1647년도에 사실 그 전에 침례교회 런던 제1차 침례교회에서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는 사실 보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에 불과 3, 4년 후에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감동받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마 영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maybe. 자, 근데 하나님의 단독적인 보호와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를 통해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아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 안 하셨는데,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존 칼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자,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침례교회 제2차 신앙 고백문에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은,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필라델피아 침례교회 신앙 고백문도 그렇게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 최초의 아주 초기에 침례교도들이 만든 그런 고백문입니다. 그 다섯 번째, 뉴햄프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여기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서 나오는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shall remain to the end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존속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년 후에 1845년도에 남침례교단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채택을 했어요. 그 표현을.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이 개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바로 찾아볼 수가 있고 영어 한글 다 나옵니다. The Baptist Faith and Message 보시면 이 표현이 그대로 살아있고 Chicago Statement of Biblical Inerrancy 1978년도에 200여 명의 존 맥아서 목사님, 뭐 노만 가이슬러, 그 다음에 주엘 알처 등 세계적인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포함돼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있고 여기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독립침례교 사람은 어떠냐? BBF 성서침례 그 펠로 신교회가 만들어질 1950년에도 마찬가지. 저희 신학교, 크라운 칼리지, 뭐 하이젠더슨, 뭐 골든스테이트, 펜사콜라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표현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이 표현을 잘 안 썼어요. 섭리로 보존한다는 말씀. 그러나 70년대 지나면서 이것이 싸움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공부하게 돼서 지금은 다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이 사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사본에 혹은 원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필사본을 통해서 또 심지어 고대 역본들을 통해서 2세기, 3세기, 4세기의 역본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본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말씀 보존뿐만 아니라 우리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왕은 자기 곁에 율법책을 한 권 필사해둬라.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 저쪽 라오디아 교회에서 뭐 무슨 그 서신이 왔으면 너희들도 그것을 가져다가 필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보존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필사해라. 그래서 필사해가지고 여기에 골로새서 교회도 그렇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게 되라고 바울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사본의 그 종류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스 사본만 본다면 여기에 5784. 근데 이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40년 전에 공부할 때는 5400 카피 되는데요. 지금은 590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파피루스가 존재하고 127개. 그래서 P자를 쓰게 됩니다. P1, P2, P3 이렇게. 그다음 언서는 대문자 사본이 있어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쓰셨을 때는 다 대문자를 쓰고 띄어쓰기도 없고 뭐 마침표 이런 물론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사본이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이것은 알레프 알파벳 대문자를 쓰고 또 어떨 때는 그리스어 대문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01, 02, 03 제로를 붙여요. 0을. 그 다음에 소문자 후 8세기 내지 9세기에 와서 이제 띄어쓰기도 나오고 소문자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약 2899, 그건 한 2900개가 되죠. 그 표는 어떻게 되냐면 1, 2, 3, 4, 1, 2, 3, 4라고 해서 2899 그러면 그것이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성구집이라는 거는 봄에 뭐 부활절, 겨울에 그러니까 우리 그 크리스마스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돼서 그것에 맞추어서 그 성경 똑같지만 내용은 똑같지만 그 순서를 바꿔서 편집한 그리스어입니다. 그것은 L자를 써요. L1, L2, L3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 가지 그 사본들이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냐면은 고대의 그 역본들이 있어요. 지금 9,300개 정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지금 영어 성경은 뭐 8, 9세기에 조금 일부되고 그다음에 위클리프 한 사람이 라틴어에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킹제임스 나오기 전에 6가지의 영어 성경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2, 3세기에 벌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시리아로 넘어가고 이집트로 가고 아르메니아로 가고 여러 나라 말로 적어도 25가지 이상의 역본들이 지금 9,300개가 존재합니다. 라틴만 가지고 보면 만 개 정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교부들 혹은 여러 크리스천 저술가들이 자신의 그 변증을 위해서 이교도들 앞에서 혹은 이단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치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이 말씀을 인용하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듯이 그래서 자신들의 설교 내용, 어떤 강의는 물론 사람들의 말이지만 그들이 인용한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사본만 가지고 신약 사본을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세기, 3세기, 4세기의 고대의 역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 앞에 원본이 있다든지 원본에서 필사된 사본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본 얘기를 할 때 그리스어만 국한시키진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진,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지금 P52라는 파피루스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감격적인 건데요. 신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이 연대가 어디까지 가냐면 인터넷에 보시면 New Testament Manuscript 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127개 플러스의 사본들이 그 번호라든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다, 유펜에 있다, 혹은 여기 뉴욕 무슨 박물관에 있다. 어디 저 영국에 가고 또 저 그리스에 어디 가면 이런 것이 다 나오고 사진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32절, 33절 등 양면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보이세요? 여기 조금 이렇게 보이시는? 예. 그래서 지금 희미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부서진 부분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소문자로 그렇게 지금 까만 거는 여기에 있는 거고 빨간 거로 된 거는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훼손이 돼가지고 오래돼서. 그래서 125년, AD 125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기록이 됐다면 불과 얼마 안 된 거죠. 그렇죠? 한 25년, 30년밖에 안 된 것이 지금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온 요한복음 지금 방금 보신 그 부분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다섯 구절만 가지고도요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껴있고 어떤 건 빠져있고 훼손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거를 다 정리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분리를 해놓고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이 판정할 때 이 말씀 여기 있어야 된다 뭐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판정을 내리기는 합니다. 근데 매 구절마다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모든 구절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의문들이 서로 다른 점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축소돼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다양한 사본들이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스테파노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성경을 먼저 제작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번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되는 킹제임스를 반대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삭제를 하는 경우, 첨가를 하는 자기들의 판단에 그다음 더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치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좋아한다, 사과를. 이렇게 하면은 번역상으로는 우리말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리스어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나 이제 그 말 자체로는 그런 도치가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아예 다른 말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모음과 모음 사이에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읽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N, 우리말로 니은을 첨가실 때까지 이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읽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많은 경우에 또 스펠링이 다르고 삼일째 하나님, 거룩한 이름, 뭐 하나님 그리고 이제 Theos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 말로.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등 이 삼일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말할 때는 좀 그 약자로 쓸 때가 많이, 그것이 2세기 때도 벌써 그렇게 필사할 때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요.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그래서 단순한 실수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의도적인 변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첨경자시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법원을 한번 들렀었는데 거기 그 첨경자시의 그 여러 가지 그림들을 작품들을 전시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분의 특징은 우울하면서도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이런 이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결국은 천경자 씨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뭐 고호란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모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모작을 하더라도 이것이 모작입니다 해서 하나의 카피로서 어떤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뭐 사서 이제 이렇게 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작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그 유명한 화가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이제 위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천경자 씨의 작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천경자 씨의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엄청난 가격의 작품인데 아마 뭐 10억은 넘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근데 천경자 씨 자신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냐면 당신 아무리 뭐 화가 유명한 화가고 이것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건 진품이다. 당신이 그린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그 가족이 이제 그 따님인지 따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프랑스 오면 그런 작품들이 많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모든 첨단 과학 장치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천경자 씨가 그렸다고 할 수 있는 그 확률은 0.0000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도 이것이 천경자 씨가 그렸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품일수록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가짜 짝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마찬가지인데요. 솔로몬의 다음 그림을 보시면 뭡니까? 자기 아들이라, 자기 애기라고 주장한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서로 자기 애기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비슷한 때 애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둘로 쪼개서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그때 진짜 엄마는 어떡합니까? 그냥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도 짝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있다. 일부는 제가 보기에도 사람이 카피라기 때문에 가능성,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씀을 훼손시키려고 한 건 아니지만 누가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더 나가서 의도적으로 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하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말살하려고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라인을 끊으려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는가,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본의 구약과 신약이 있고, 이제 사본에 가서는, 이제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다수사본과 수사본이 있다. 물론 이제 조금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다수사본하고 TR이라는 그 원문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1400, 1500개. 그러나 이제 넓게 편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같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단순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다수사본이 있고 소수사본이 우리 신약에 존재하고 구약에는 지금 서로 그 문제가 상이점이 있는 것들은 상당 부분이 70인역하고 관련돼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번역이 된 여러 가지 영어 성경,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닥터 웨이트께서는 뭐라고 사중 우수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점, 어떤 사본이냐, 원문이냐, 그리고 어떤 누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그 기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방법, 번역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서로 다양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비교, 규합을 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아까 그 최고로 되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본 요한복음 18장 31절을 그리스 성경으로 만들 때 또 그리스 이 성경을 가지고 뭐 영어로나 또, 뭐,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제 그걸 참조를 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공인사본, 표준사본, 혹은 전수사본, 그것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TR을 당연히 우리가 믿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었잖아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하면서, 아니, 여기는 분명히 승천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비평원문이라는 데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텍스터스 리셉터스에서 거의 대부분 킹제임스가 나왔고 이것은 또 정확하게 킹제임스는 100% TR 성경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요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비교가 있다.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다수 사본, 다수사본하고 TR은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넓게 본다면 이제 소수사본 차이는 뭐냐?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해요. 어떻게 분류를 하든 간에 적어도 95%에서 99% 이상. 그 소수사본은 뭐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지역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편적인 결과가 나오질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임의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중에 뭐 10%, 15% 이상의 사람들이 응답을 해서 그렇게 랜덤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 그 독립적인 그룹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연락이 가고 답신을 해서 어떤 여론 수치가 나오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만 하게 되면 이것은 보편 그런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수사본이라는 거는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나오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대의 사본, 소문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워낙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그 대문자는 어차피 초기에는 대문자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됐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소수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지역적으로 보면 동방교회도, 왜냐하면 동방교회는 그리스 말을 쓰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필사를 할 때 자기네 말을 주위에서 보겠죠, 더. 그게 자기네 말이 외국어라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서방교회들은 이제 이 로마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특별히 소수사본은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특정 지역에만 주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알렉산드리아란 그 단어 연구를 해보더라도 좋은 곳이 전혀 없어요. 알렉산드리아 관련된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다 잘못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명칭은 이제 말씀드린 것 다수사본 비잔틴 사본이다. 1984년도부터는 이제 다수사본하고 이 텍스트 익셉터스 TR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공인사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수사본도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개 큰 어떤 사람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나누지만 그런 패밀리가 있다. 편집자들은 최초의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였다. 인본주의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천주교 배경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개혁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리스 사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최초로 이렇게 그 편집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19세기 말에 여기 그 웨스코트 홀트라는 두 사람, 이 사람은 거의 이교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구원 자체도 자세히 모르고 또 표현한 적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교도, 그 다음에 무슨 심령술을 하고 창조도 믿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말씀드린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기독교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와서는 메츠거라는 사람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유명한 비평학 교수죠. 자,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 자, 첫째로 이 다수사본 혹은 TR에 그 집중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접근을 한다. 대부분 오늘날에 와서는 특별히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초자연적 기적적으로 조졌다. 원본에 오류 없다. 이런 것을 믿는데 반대로 소수사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류는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이 많아요. 로마 천주교인도 많고 일부 또한 복음주의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진화론적인 접근을 한다. 다시 말해서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하게 됐다고. 그것이 이제 진화론 사고잖아요. 방식. 그래서 만약에 어떤 말씀이 예를 들면 저들이 찬양하며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며 주님과 얘기했다. 그는 뭐 이건 오래된 거다. 그런데 이쪽 사본에 보니까 그들이 찬양을 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했다고 짧게 된 것은 원본에 가장 가깝다. 그러다 후에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저렇게 추가를 해서 첨가를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것이 TR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접근을 우리는 반대하죠, 물론요. 그러나 이쪽에 그 소수사본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때 또 생각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이 어딘가 존재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 왔다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어떻습니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애당초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 원본 있다 하더라도 그건 오류가 있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원본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면 글쎄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은 없다. 사람들이 필사하기 때문에 우리들 한번 만들어 보지 이런 목적만 가지고 있지 완전한 성경을 믿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우리는 어떤 학자들의 주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구약과 신약에서 이 보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믿는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선호하는 사람들, 독립침례교회 사람들, 근본주의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접근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장로교에서도 보수적인. 그래서 이 책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여기 추천사를 쓰신 분이 정성구 박사님인데 이제 장로교 그러니까 총신 총장을 두 번이나 하셨죠. 장로교 목사님들은 모르는 분이 없죠. 완전 간첩이죠. 모르시면은. 아 근데 이분이 TR을 믿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킹제임스를 강하게 믿는 분 중에 하나다. 우리가 100% 물론 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차이점도 있죠. 그리고 일부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그 교수들, 그 다음에 에드워드 힐스라든지 아마 S가 붙은 것 같은데요. 에드워드 힐스라든지. 하지만 이 소수 사본을 믿는 사람들은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밥존스 페이컬티들이 교수진들이 대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물론 킹제임스를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씁니다.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당수의 복음주의자들은 TR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킹제임스를 안 믿어요, 이 사람들. 뭐, 그 좋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많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신정통주의자들,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본들을 보면, 우린 따라서 TR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에서 번역된, 이, 우리 흠정역, 우리가 믿고 있죠. 그 외에 다른, TR 성경들의 그 권위를 우리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수사본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TR과 킹제임스를 거부하고 다른 사본, 소수사본을 믿는다. 한국,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지금 표현들이 있어요. 전수, 공인, 표준, 전통, 원문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전통 원문, 공인 원문, 이제 그렇게 원본은 오리지널 그 자필 원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참 그래서 교리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수 사본을 믿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항상 정직한 게 아니에요. 나이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뭐 소수 사본이나 다수 사본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너무 따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 킹제임스는 열등해. 그리고 여기에 텍사스 익셉트 TR도 이 공인 원문 뭐 이 전수 원문 표준 원문도 열등해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해요. 처음 얘기할 때는 아, 매우 덕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들의 성경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차이점이 없으면 차이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그 번역본이 좋으면은 아, 우리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뭐라 하냐면 열등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도전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또 잘 배워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본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해놓은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인지 첫째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축제안검을 믿는지 섭리보존을 믿는지 테스트해보고 정말 교리적으로 건전한지 뭐 장로교니까 우리 차이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거 빼놓고는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적 교리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수용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신약 성경 자체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변개하고 그 우리 그 네 가지 그 뭡니까? 그 땅의 비유에서도 어떡합니까? 새가 와서 다 뺏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략적인 전반적인 보편적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사실 그 흔히 말하는 킹잼스나 TR에서 나오는 그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